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군부의 15일 쿠데타 시도로 중단됐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터키 당국자들을 인해 연합군 항공기들의 영공을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 내 모든 공군기지에서 ISIL에 대한 공습작전이 재개됐다고 쿡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터키는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인지릴리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ISIL에 대해 공습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쿡 대변인은 현재 인지릴리 기지에 미군들이 자체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터키 측 전력 공급이 곧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최근 니스에서 테러를 저지른 범인이 과격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범 모하마드 라후에유 브렐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지난 14일 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트럭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해 8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을 수사한 프랑스와 몰랭 검사는 18일 테러범이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지지했으며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니스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식이 열렸습니다. 니스 테러 현장에 나온 군중들은 추모식에 참석한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에게 야유를 쏟았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테러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외무장관이 국제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존슨 장관은 18일 유럽연합 EU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우리는 영국민의 의지를 실행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다른 EU 외교 장관들과 함께 난민 문제, 테러와 안보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존슨 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EU 체제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모든 러시아 선수들의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러시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 스포츠부가 약물 검사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감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5월 러시아 반도핑 기구 산하 모스크바 실험실 소장 출신의 그리고리 로드첸코프는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기구의 리처드 맥라렌 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금지 약물 복용 선수들이 검사에서 걸리지 않도록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기 전 미리 깨끗한 소변을 모으도록 했다고 맥라렌 조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방안에 대해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남수단의 2년여에 걸친 내전을 끝낼 수 있도록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7일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에서 반 사무총장에게 남수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남수단 정부군이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군사력 약화로 이어져서 폭력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정부군과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이끄는 반군 간 내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27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5년간 아프리카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17일 남아공의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자신을 설립한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미 지난 15년간 아프리카에 9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비록 투자 분야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게이츠 재단이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집중했던 건강관리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 활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평양 인근의 청와대 모형 건물 등을 갖춘 포격 훈련장이 조성된 것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농아 모임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 핵실험 준비 징후로 추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설명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에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정보당국 소식통은 17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다수의 트럭과 인력이 지난 8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난 11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지난 한 주 동안의 활동이 최근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한미 두 나라가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무렵부터 포착돼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을 내세워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풍계리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 11일 38로스 기고문에서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입구의 위성사진에 자재나 비품으로 보이는 물체들은 물론 소형 차량과 광산용 운반 차량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 7일의 사진만으로는 이 활동이 기존 갱도의 유지 보수나 새로운 갱도 굴착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제5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인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지시가 내려졌을 때 즉시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매체인 교도통신은 17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기기의 설치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전문가의 관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을 앞서서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뒤에 대대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북한의 네. 도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것은 뭐 실제적인 도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어디까지나 그 위협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유가 아, 일단 그 사드 배치 지역을 그 자기들이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그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그런 그 공세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함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이 위협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보다 더 높게 하고 그런 그 갈등을 부추기는 데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최근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네.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뭐 추가 핵실험을 하는 것은 북한 자체가 이것을 뭐 핵실험을 함으로써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군사적 성격보다 실질적 자기들이 그 핵을 개발해낸 단계 속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이것을 좀 더 그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뭐 이어서 바로 할 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북한은 자기들이 소형화, 첨단화, 경량화 했다고 언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수소폭탄까지 이 자기들이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정도 우리가 시위를 해놨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핵실험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제재 국면에 있고 김정은 자체도 뭐 인권 문제 때문에 거의 그 지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그런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이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건 역시도 아직까지 핵실험을 한다는 어떤 그런 위협적 차원의 그 제스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 제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 사드 배치에 예.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요.
아 그것과 관계없이요.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추가로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제재에 보다 더 강화시키는 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 비핵 국가가 지속적으로 핵을 강화한다, 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 평화뿐만 아니고 안정 그리고 세계적인 안정을 다 해치는 것으로 이미 그 이들 또 역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뭐 사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그 태도가 아닌 것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과 러시아 역시 제재에 동참할 것이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북한 인민군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물리적 대응 조치는 과연 어떤 형태일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그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대부분이 말이죠. 내부적으로 북한이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핵실험을 자기들이 준비된 대로 그걸 뭐 했다라든가 뭐 이런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극도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과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이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하면 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그 여러 가지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 테러리스트 국가로서 일종의 뭐 군사적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북한 당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위협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 일부 보도는 네. 한국전쟁 휴전 협정일 7월 27일 이 무렵이 네. 아닐까 이런 그 추측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에서 이 핵실험과 시기 문제, 이 명분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가요?
아, 북한이 본래 이제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일정한 그 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 그 일정 자체를 정할 때는 좀 이제 비교적으로 자기들이 기념할 만한 그런 것을 먼저 사전에 두고 그것을 이제 그 이전에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일 생일 뭐 아니면 이런 그 전성절 뭐 자기들은 이거 727 정전 협정일인데 전성절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을 앞두고 하는 경향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핵실험 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 드린 것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미국에서 38 로스라 해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자꾸 이게 공개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요. 오히려 38 로스의 이러한 공개는 북한이 이런 그 위협을 하기 위한 제스처, 소위 이런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하늘 활용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석과 평가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확정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 도발 행태 등에 대해서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한국통일연구원 정영태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 인근의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를 본따 만든 모형 건물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이 포격용 표적 또 전차가 기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역 한벌판에 파란 지붕의 건물이 홀로 서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집무 공간인 청와대를 본떠 만든 건물입니다. 평양 외곽 사동구역 대벌리로 알려진 이 지역의 사진은 지난 5월 21일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포착한 것으로 현재 위성사진 무료 제공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모형 건물은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앞으로 둥그런 형태의 도로가 화단을 두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건물 중 본관격인 중앙 건물은 지붕이 가로 35m, 세로 25m였고 북쪽에 난 진입로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까지는 약 90m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모형 건물 크기와 앞 도로의 길이는 실제 청와대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 27일 북한이 타격 훈련을 목적으로 청와대 모형을 만든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진은 한국의 아리랑 위성이 포착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민간 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된 겁니다. 구글 어스가 공개한 지난해 10월 사진에는 해당 지역에 청와대 모형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이 건물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 북쪽 약 1.5km 지점에는 북한군 전차로 추정되는 9대의 물체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전차들은 논밭 사이에 난 길을 따라 남쪽으로 기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움직이는 길과 주변 도로에는 표적 등을 식별하기 위한 흰색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흰색 선은 약 600m 길이로 이어졌는데 이 선이 사라진 지점부터 나타나는 길은 청와대 모형 건물 인근 지대로 연결되고 그 주변으로는 포격의 흔적으로 보이는 흙바닥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청와대 건물 모형의 남쪽 약 300m 지점에는 약 3km의 산등성이 동서로 뻗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공군 폭격용으로 추정되는 7개의 대형 흰색 표적이 확인됐습니다. 그 뒤로는 큼직한 글씨로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전차가 기동하는 주변 흰색 식별선과 흙이 드러난 바닥, 대형 표적, 글씨 등은 지난 10월 사진에선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 1년 남짓한 사이 일대 지역에 대형 화격 훈련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불용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셈에서 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 공동성명이 채택된 점을 들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발산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관련 발표나 남중국해 중재 재판 결과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공조에서 이완될 가능성을 기대했을 북한에도 분명한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맹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전 상원 외교위원장이 18일 한국중앙일보에 흔들리지 않는 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 후보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관여에 의구심을 나타냈고 동맹국들과 더 나은 조건으로 관계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잇따른 도발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과의 가치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적 수사나 미국이 관여를 철회할 것이라는 발언을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모두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미 의회가 올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도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5월 노동당 7차 대회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착취하고 확대할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준했다며 지금이야말로 미한 동맹의 중심 가치인 같이 갑시다의 약속을 북한에 보여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얻을 수 있는 건 없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고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도 미한동맹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셰츠와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 의원, 도나 에드워즈, 존 게러맨디, 테드 더치 하원 의원 등 5명은 18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미한동맹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한동맹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세치 의원은 올해 미 대선 과정에서 대외 정책 관련 논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미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이 높은 나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럽연합의 재정체계 위협을 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제재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맞서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11개 위험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그리고 이란도 공식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11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추가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국가 지정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근절하려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추가 지침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11개 나라는 3부류로 분류됩니다. 먼저 이란과 북한을 제외한 9개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와 실행 방안을 개발한 나라들입니다. 또 이란은 정부 고위층이 관련 현안 해결을 약속했고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지적사항 실행을 기술적으로 돕기로 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자금 세탁 반지 국제기구가 지적한 사항을 계속 실천하지 않는 등 1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6월 1일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처는 지난 2월에 발효된 첫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처로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같은 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럽연합이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국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북한은 최고 위험 수위 국가로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의 자연인이나 법인과 거래를 할 때 고객 정보 확인과 자금 출처 등 강화된 고객 주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3만 4천여 명이며 한 달에 미화로 600에서 800달러를 소속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속 회사에 한 달에 미화 600에서 800달러 납입. 2, 3개월 이상 납입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엔 강제 귀국.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전달자의 10% 수수료 지급 등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현황입니다. 이 에리아 일본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사무국장은 18일 한국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실태 및 정책회의에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2015년 현재 3만 4천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일반 북한 건설 근로자들의 연간 수입은 공사장을 불문하고 많은 경우엔 3천에서 5천 달러, 적은 경우엔 200달러에 불과한 반면 현장 소장을 포함한 북한 건설회사 대표들은 5만에서 1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천불에서 5천불 정도를 연간 버는 노동자가 가장 많이 벌었고 가장 적게 버는 노동자는 200불 정도. 그러니까 모든 납입금을 회사에 다 납입을 하고 본인이 벌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북한 건설 회사 이제 대표들은 상당히 이 노동자들한테 뇌물 수수와 또 사적 공사를 해서 벌은 들인 돈으로 연간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발생해서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본국에 뇌물을 줘야 되고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1995년에서 97년 사이엔 러시아 소재 북한 영사관이 북한 내 굶는 주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연해주 근로자들에겐 한 달에 200달러, 사할린 근로자들에게선 300달러씩 충성 자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충성 자금은 매달 20만 달러씩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기숙사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사장 현장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돈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강도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현장 소장과 통역 등 일부 인원만 외부인과의 접촉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대학이 외국인과 무국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시험을 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시험 과목으론 러시아어 읽기, 쓰기, 문법, 독해, 회화, 그리고 러시아 역사와 연방 기본 법률 등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증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이 사무국장은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선발부터 러시아 노동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은 함경북도 회령의 전거리 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위치한 개천교화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전거리 교화소는 3, 4천명의 수감 인원 중 800명 정도가 여성 수감자이며 전체의 70% 정도가 불법 월경죄, 즉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임신을 한 뒤 교화소에 들어온 여성들은 강제 낙태를 당하고 냉난방이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 30명에서 60여 명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근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식사를 밤만 제공하거나 독방 처벌 등에 처해지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일주일간 지내고 나오면 정신 착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독방 처벌이란 것은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그 암흑과 같은 곳에서 한 일주일 이상을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피부병에 걸려서 굉장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개천 교화소에선 하루 3,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으며 만약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힐 경우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내 19개의 교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교화소 내에서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교화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서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닌지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의하지 않다는 미 육군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육군 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와 전략사령부는 지난해 6월 괌에 배치된 사드포대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2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3년 4월 괌에 긴급 배치된 사드포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미 육군은 다양한 환경평가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가 인체와 주변 자연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공중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방 90도 축으로 안전거리 100m를 유지할 경우 전자파가 안전거리 밖에 사람과 주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에 미치는 반경은 100m, 주변 장비들에 미치는 영향은 500m에 불과하며 주변 항공기들에 미칠 수 있는 거리는 공중으로 5.5km란 겁니다. 미 육군은 전자파가 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사드 배치와 함께 주변에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반경 610m는 레이더의 시야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초목을 없애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쳐 외부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지나는 곳을 나는 공중의 박쥐와 조류 동물들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지난 1993년부터 전자파가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레이더가 쏘는 고출력 빔은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조류가 장시간 머물 가능성이 적은 데다 빔의 크기도 작아 조류에 미칠 영향은 더욱더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드의 레이더는 목표물을 추적할 때를 제외하고는 스캐닝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만분의 1초에서 10만분의 1초마다 빔의 위치가 바뀌어 사실상 주변 조류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주변 대기 상태와 소음, 수질, 생태계, 문화재, 비행관리, 유해물질의 유출 등 다양한 분야를 측정한 결과 미 환경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음에 관해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에 위치한 사드 포대에서 3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에 민감한 소음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의 주변 환경과 달라 직접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괌의 사드 포대가 주변에 전력시설이 없어 이동식 자가발전기들을 사용해 소음이 크다는 보고서의 지적을 볼 때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소음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는 15일 인터넷 문답을 통해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는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크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민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리키 앨리슨 미 미사일 방어 지지연맹 이사장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ANTPY-2 레이더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 농작물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이사장은 괌과 하와이, 텍사스, 이스라엘, 터키, 일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적어도 8개 이상의 지역에 이 레이더가 배치돼 있지만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더의 빔이 공중으로 향하고 있어 전자파가 지면에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 곳곳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들이 다음 달 평양에 모입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농아 모임이 열리는 건데요. 김현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세계 농아인들이 모여 삶을 나누기 위한 제8회 국제 농아 모임이 8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평양에서 열립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구호 단체 투게더 함흥이 세계 농아인 연맹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모임에는 독일과 중국, 몽골, 일본 등 8개 나라에서 20여 명의 농아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농아인연맹의 북한 연락관인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VOA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모임에는 북한 농아 30여 명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룬드 대표는 북한 농아들에게 전 세계 농아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나눔, 굿 펠로우십이란 이름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국제 농아 모임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70명의 농아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호주, 중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필리핀, 이란, 스위스, 독일, 모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홍콩, 몽골을 포함해 22개 나라입니다. 그룬드 대표는 국제 모임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 북한 농아들은 국제 수화를 알지 못해 외국 농아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수화 통역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제 농아 모임에서 북한 농아인들은 외국 농아인들에게 북한 무용과 스포츠, 미술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 외국 농아인들은 북한 청각장애자들이 일하는 이발소나 옷수선소, 시계수리공장 등을 방문해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국제농아모임이 북한 농아인들과 전 세계 농아인들이 서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세계농아인연맹 대표단은 북한 함흥농아학교, 성천농아학교 등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농아교육 분야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은 이후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돕기 위한 방안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측과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지난 2012년 필리핀 헬싱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한국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화기구죠. 이 통일공감포럼이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통일공감포럼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높여가기 위한 이 남남 대화 전담기구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이냐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경제 분야는
지난 14일 서울 글로벌센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제2차 통일공감 대화가 열렸습니다. 통일공감 대화는 통일 외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여나가고자 지난 5월 24일 발족해 이번이 두 번째 자리인데요. 통일공감 포럼의 김천식 공동대표입니다.
이 통일공감 포럼에서 통일공감 대화를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 다른 의견들이 서로 갈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통일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국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게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다른 의견들이 서로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공감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통일공감 대화에서는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또한 이를 토대로 대북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대화는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먼저 정치 분야 대담에 나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권 이 수령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은 위기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해소시켜주면 오히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쩐 일인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긴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북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은 앞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를 굉장히 구별해 주는 건데 통일대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니들 내 우리 말 안 들으면 무력통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사용해가지고 통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차 당대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남 그 문서 대남 공식 성명들에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통일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2013년에 내놓습니다.
이어 경제 분야 대담에는 김현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와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는데요. 김현철 교수는 북한을 복합적으로 알아야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국가 계획을 세워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의 어떤 특징을 과장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양상을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핵경제 병진 노선의 논리로 보면은 핵 억지력을 가지면은 경제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7차 당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냐 했을 때 저는 실제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군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이어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대담 내용입니다.
한쪽은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은 것, 또 한쪽은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옛날에는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묶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를 묶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돌아가요. 뭐냐? 그게 뭐 제가 여기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듀얼 이코노미 언더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중경제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달 두 번째를 맞은 통일공간포럼은 통일 외교 안보 문제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는 앞으로도 통일공간포럼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통일공간포럼의 김천식 공동대표입니다.
지금 이 통일공간 대화는 대략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3차 대화는 9월달에 있을 텐데 그 무렵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좋을지 좀 보고 그때 결정할 겁니다.
잘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네 분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 오후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9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구름이 끼었는데요. 신유주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구성, 중강 모두 낮 기온이 30도고 또 강계는 31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무척 덥겠습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이 끼어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계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그리고 함경북도 역시 오전 오후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입니다. 특히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7도, 장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해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7도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 기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평강 지역만 29도 정도 오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3도, 삼지연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2도를 보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고 흐려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아래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영원히 우리에게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최근 니스에서 테러를 저지른 범인이 과격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범 모하마드 라후에유 브렐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지난 14일 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트럭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해 8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을 수사한 프랑스와 몰랭 검사는 18일 테러범이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지지했으며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니스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식이 열렸습니다. 터키 군부의 15일 쿠데타 시도로 중단됐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터키 당국자들이 이날 연합군 항공기들의 영공을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 내 모든 공군기지에서 ISIL에 대한 공습작전이 재개됐다고 쿡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중요 동맹인 터키는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인지릴릭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ISIL에 대해 공습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쿡 대변인은 현재 인지릴릭 기지에 미군들이 자체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터키 측 전력 공급이 곧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외무장관이 국제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존슨 장관은 18일 유럽연합 EU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우리는 영국민의 의지를 실행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다른 EU 외교 장관들과 함께 난민 문제, 테러와 안보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존슨 장관은 브렉시트 국민 투표 과정에서 EU 체제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방안에 대해서 요웰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남수단의 2년여에 걸친 내전을 끝낼 수 있도록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7일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에서 반 사무총장에게 남수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남수단 정부군이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군사력 약화로 이어져 폭력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정부군과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이끄는 반군 간 내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27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5년간 아프리카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17일 남아공의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자신이 설립한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미 지난 15년간 아프리카에 90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비록 투자 분야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게이츠 재단이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집중했던 건강관리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확산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에이즈 감염 환자는 2,580만 명으로 추산돼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라리아의 경우도 지난해 사망자의 88%에서 9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정보통신기업 소프트뱅크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234억 파운드, 미화 320억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18일 소프트뱅크 그룹과 ARM 홀딩스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인 한국계 손정희 사장은 ARM의 기술을 오랫동안 탐내왔다며 사물인터넷이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ARM의 본사를 영국 케임브리지에 그대로 두며 영국 내 인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